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구원해 주셨으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동정녀 탄생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 한 예로 이사야 7장 14절을 다르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은 주님이 동정녀 몸에서 태어난다고 이사야가 75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인데,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처녀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알마 그럽니다. 알마. 근데 이 알마는 젊은 여자라는 뜻입니다. 젊은 여자. 젊은 여자는 결혼해도 젊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젊은 여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에 진짜 처녀를 뜻하는 단어가 또 있어요. 베툴라. 진짜, 이건 진짜 결혼하는 여자 베툴라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니 확실히 처녀라면 베툴라 이런 단어를 쓸 수도 있는데 왜 굳이 모한 이 알마라는 단어를 썼겠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동정녀에서 나든 남편 요셉에게 나든 뭐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도 가르쳐 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중요한 것이지 동정녀건 아니건 뭐가 중요한 것인가? 이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요셉이 잉태시켰다면 예수님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육신에 불과합니다. 그분은 참 사람일지 모르지만 참 하나님은 아닙니다. 참 하나님. 성령으로 잉태시켰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유지할 수 있는 분은 성령, 이 신성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신성을 사람으로 보내려고 하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인데 사람이 잉태했다고 하면 사람에 불과합니다.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는 흘릴 수 있지만 그렇게 피 흘린 것은 자기 죄를 위해서 죽는 것이지 남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화목제물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동정녀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사람처럼 태어났으면 아무것도 고난도 헛되고 십자가도 헛되고 부활도 헛되고 다 헛된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오늘날 성도들은 이 의로운 요셉처럼 똑같은 유혹을 받습니다. 아 이런 것은 뭐 역사적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생물학적으로 전혀 있었던 적도 없고 이런 얘기 꺼냈다가 괜히 논쟁하다가 질 수도 있고 또 교회는 과학 같은 것도 믿지 않은 아주 편협한 집단이라고 아주 이런 욕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을 제쳐놓고 성탄절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가만히 끊고자 이런 걸 가만히 끊고 그냥 성탄을 그냥 보내고자 합니다. 성육신의 신비를 제쳐놓고 다른 데서 기쁨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다른 데 기쁨 없습니다. 다른 데 기쁨 없어요. 바깥에 가면 캐롤도 듣고 루돌프 사슴코도 막 지나다니고 그런데 그거 기쁜 거 아닙니다. 나가면 길만 막히고 기쁘지 않습니다. 아, 기쁨 없습니다. 성탄의 진짜 기쁨은 성육신의 신비에 있습니다. 온 세상에 기쁨을 주는 참된 기쁨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셨는데 자꾸 이것을 없애려는 것은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성탄의 기쁨은 성자 하나님이 성령의 잉태를 받아서 동정녀의 몸에서 참 사람으로 오신 것, 여기에 성탄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천사가 하는 말은 예수님이 태어날 것인데 그 이름을 설명해 줍니다. 아기를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예수와 여호수아라고 해라 하면서 그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고 가르쳐 줍니다.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닙니다. 그들의 죄입니다. 그들의 죄. 그들의 죄를, 그들이 지은 죄를 그들이 구원 못합니다. 그들의 죄를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범죄 이런 말을 많이 해도, 죄를 범했다 이런 것을 많이 해도, 죄 그 자체에 참 얘기 안 합니다. 어떤 영화를 볼 때 극장에 가서 볼 수도 있고 집에서 영화를 볼 수도 있는데, 본의 아니게 중간에 들어가는 때가 있습니다. 극장에 중간에 영화하고 있는데 중간에 들어가서 다 보면 물론 막 재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막 주인공이 굉장히 착하고 굉장히 똑똑하고 정말 선한 사람인데 중간에 들어가서 보면 막 쫓겨다니고 막 나쁜 사람, 전부 나쁜 사람이고 막 괴로움을 당해서 어떻게 됐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다 끝나고 다시 처음부터 보면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주인공의 부모님이 굉장한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좋은 사람이었는데, 앞 옆에 너무너무 믿을 만한 사람인데 배신을 당해가지고 다 빼앗기고 거의 이제 죽게 됐고, 조금 있으면 부모가 죽습니다. 영화는 다 그렇습니다. 부모는 처음에 다 죽습니다. 주인공만 놔두고 다 죽습니다. 다 죽는데 결정적으로 집안의 가장 귀중한 문서나 보물덩어리 하나는 딱 아들을 주면서, 요거 가지고 가서 누구누구를 만나라. 그러면 안전할 것이다. 대부분 영화가 이러면 그렇습니다. 안 봐도 다 압니다. 다 영화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영화 극장에 중간에 들어온 것하고 비슷합니다. 극장에 가난하면 이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는, 평생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내 자녀에게는 가난을 물려줘서는 안 된다. 열심히 공부시키고 절대로 가난해서는 안 된다. 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리고 큰 질병에 걸렸을 때도 병에 걸리면 얼마나 불편하고 사람이 초라해집니다. 그래서 이 병에 걸리면 우리가 전심으로 낫기를, 거기에 다 걸고 치료되기를 바랍니다. 또 인생에 뭐 비참한 문제가 있거나 부끄러운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것을 당하면 이 부끄러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명예를 회복하려고 다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족함이나 비참함이나 질병이나 가난은 전부 이것들의 원인이 되는 죄에 대해서는, 야, 내가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 드뭅니다. 굉장히 드뭅니다. 사실 전부 이게 다 원인이 죄인데,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고민하는 사람이 드문데, 왜냐하면 마치 중간에서 영화를 보기 시작한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영화를 제일 처음으로 돌아가서 딱 보기 시작하면 그제서야 아마 이해가 됩니다. 인류의 최초의 부모가 우주적인 사기꾼한테 완전히 사기를 당해가지고 다 빼앗깁니다. 다. 그 좋던 그 막강한 권세, 피조물을 다 다스리던 그 막강한 권세가 있었는데, 가장 믿었던, 이름도 지어줬는데, 우주적인 사기꾼한테 다 속아서, 물론 그들이 잘못한 거지, 다 빼앗기고 쫓겨나서 저주의 땅으로, 은금지의 땅으로 다 빼앗겼습니다. 결국 이제 이 최초의 부모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최초의 부모가 그냥 죽어버린 것이 아니고, 그 집안에서 가장 중요한 보물 중에 보물, 요것만은 딱 그 자녀들에게 주어서 도망가라고 합니다. 그 보물이 뭐냐면, 앞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씨가 올 것인데 그 여자의 후손이 이 우주적인 이 거짓말쟁이 사기꾼의 머리를 깨부실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요 문서, 요 약속은 꼭 붙들고 여자의 후손이 오는 것을 딱 붙잡으면 이 모든 것에서 이길 수가 있다 하면서 요 중요한 것은 다 보내서 준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영화를 중간에서 보는 것처럼 돼가지고 앞에를 모릅니다. 원인을 모릅니다. 이 해결책을 모릅니다. 다 줬는데 이게 전부 제가 그렇게 한 것이고 이 해결책은 여자의 후손에게 있는데 이 제가 만들어 놓은 중간에 전부 이 가난한 것만 보고 질병만 보고 비참한 것만 보고 자기 가난한 것 자기 어려운 것 여기에 인생을 다 투자하면서 이것만 해결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자기 힘으로 해결이 안 돼. 그들의 죄, 그들이 해결할 수 있으면 주님이 오실 필요가 없는데 그들의 죄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해결하려다가 더 원망이 생기고 더 그냥 답답해하고 더 좌절하고 그래. 왜냐하면 중간에서 보기 시작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이것을 보게 하죠. 영화 첫 번째로 돌아가가지고 우리 첫 조상을 보게 하시고 그 약속을 보게 하셔서 야 내가 지금 가난하고 싸울 때가 아닌데 내가 지금 이 질병 때문에 무너질 때가 아닌데 내 부족한 것 때문에 무너질 때가 어서 달려가서 이 여자의 후손을 붙잡아야 되겠다 하면 사는 것입니다. 그게 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영화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하늘에서 예뱀이 쫓겨났는데 하늘에서 너 같은 나쁜 천사 필요 없다 하면서 하나님이 예뱀을 쫓아냅니다. 그러면 예뱀이 와서 그냥 땅에 와서 웅크리고 있느냐? 아닙니다. 어떤 여인이 아기를 낳았는데 그 이 여인의 이 아기를 낳은 여인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그 여인 뒤에서 물을 토해내는데 막 강 같은 물을 토해냅니다. 그 여인은 교회입니다. 교회. 여인 뒤에 따라가면서 물을 토해내서 이 여인을 익사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물밖에 안 보입니다. 강 같은 물밖에 안 보입니다. 가난한 강, 투옥의 강, 불편한 거, 비참한 거, 질병한 거 이것밖에 안 보입니다. 이거 여기서 헤어나오려고 막 애를 쓰고 있는데 여자의 후손으로 난 이 장차 철장으로 다스릴 이 여자의 씨가 이 예뱀의 머리를 깨뜨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이 여인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찬란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얼마든지 우리 주님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가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질병의 문제 얼마든지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비참함 38년 된 그 환자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든지 주님께서 우리의 비참함도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근원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는 것. 마귀의 일을 멸할 때에 양은 생명을 얻고 그 예수 그리스도 목자 되신 분에게 진정한 양식을 먹어서 다 극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그들의 죄에서 그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심각성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성탄의 기쁨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이 엄청난 선물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성탄이 기쁜 것입니다. 마귀는 마귀 삼위일체가 있습니다. 죄, 사망, 지옥입니다. 죄, 사망, 지옥. 사람은 못 이깁니다. 사람은 못 이기는데 바로 주님께서 이 죄를 딱 격파시킴으로 그 연결되는 사망, 지옥 다 끊어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교회는 이 여인은 이 여자의 후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아기를 낳은 마리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은 참 하나님의 은혜가 의롭기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자기 생각을 탁 접었습니다. 아 이런 여자하고 어떻게 사나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탁 접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접고 나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동정녀인데 아들이 딱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최초로 만난 사람입니다. 얼마나 큰 기적과 복을 누린지 모릅니다. 마리아에게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24절 25절에 보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나음의 이름을 가르쳐준 대로 예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낳았어요.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하고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지만은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예수님은 신성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살과 피로는 사람의 아들 인자가 되신 것입니다. 너무 신비한 것입니다. 성육신은 너무 신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우리의 구원과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이 엄청난 그야말로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가지실 이 주님, 야곱의 집을 무궁히 다스릴 이 주님이 태어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마리아를 높이 보기 시작했습니다. 오, 이런 주님, 이런 영원한 왕을 낳았을 때는 이 여인 굉장한 여인이다. 마리아를 달리 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입니다. 성자 하나님을 낳았으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었어요. 그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4세기부터 계속 교회 안에 논쟁이 되어온 데오 도코스, 데오 하나님, 도코스 출생, 하나님을 출생하신, 하나님을 출생시킨 분, 하나님의 어머니 마리아. 굉장히 마리아를 높여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듯이 하나님의 어머니도 하나님 아닌가. 굉장히 높여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보다 하나님의 어머니가 더 세기 때문에 마리아의 이름으로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했는데도 마리아의 이름으로 막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과 함께 그 어머니 마리아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사람들이 아직도 마리아 이름으로 막 기도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으셨다는 것은 마리아의 위대함을 보이려고 그러신 것이 아니고 그 비천한 여인의 몸에서 태어난 예수님의 겸손하심을 보이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 보십시오. 마리아가 성경이 얼마나 연약한 여인인지, 얼마나 비참한 삶이었는지, 얼마나 힘이 없고 가난한 삶이었는지 성경이 마리아를 보여주고 있어요. 아우구스트가 황제가 되고 천하로 하여금 호적하라고 영을 내렸을 때 시리아의 총독 구레노가 유다를 다스리기 때문에 다 본적 억지로 돌아가서 호적하라. 그때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던 요셉도 그 아내, 정혼한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그 힘든 몸으로, 임신했는데 그 힘든 몸으로 그냥 베들레헴까지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힘든. 아기들이 배 안에 있을 때, 아기가 배 안에 있을 때 얼마나 힘듭니까? 걸어서 나귀 타고 갑니다. 시키니까 해야 됩니다. 시키니까 해야 되고, 거기 가서 갑자기 아기가 나와서 아무도 모르는데, 아무도 도와줄 사람도 없고, 병원도 없는데, 아무도 없는데, 그곳에서 아기를 출산해야 된다는 그 난감한 말이죠. 그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누일 데가 없어서 사람들이 다 차 있어서 여관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구유 위에 그 아기를, 첫 아기를 구유 위에, 말 구유 위에 놓아야 하는 그 여인의 그 연약함, 그 비참함, 그 가난함, 그게 그냥 성경에서 그냥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겸손하게 오셨다. 그래서 그 난감한 사람들의 심정을 다 이해하실 수가 있고, 어찌할 바를 손쓸 수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 사정을 다 체휼하시는 그런 겸손한 주님으로 오셨다는 것이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높일 일이 아닌 것입니다. 성탄은요,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게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신 하나님만 찬송 받으시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탄에 하나님과 함께 사람을 같이 영광스럽게 하고서는 절대로 성탄의 기쁨이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신 성탄절에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찬송하고 그분만을 높이고 그분만을 영화롭게 할 때 진짜 기쁨이 시작되고, 그렇게 할 때 루돌프 사슴코도 의미가 있고, 그렇게 할 때 성탄 선물도 의미가 있고, 그렇게 할 때 성탄 캐롤이 유익하고, 그렇게 할 때 죽어가고 하는 선물도 다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 성탄절에 예수님